사마리아 땅 가운데 전해진 복음,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이 구절 안에 중요한 인물 한 명이 나오죠. 바로 빌립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나옵니다. 자, 이 마술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묵상을 해보기 원합니다. 이 마술사는 기적과 이적을 베푼 사람이죠. 마술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칭 큰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을 크게 봤다. 우리가 어제 이제 나눴던 마지막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디바인 능력으로 이적을 행했으면 그것은 그 사람이 행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행한 것이고 신이 행한 겁니다. 당연히 그 사람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고 신을 주목하게 해야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자기를 주목하겠다.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이 잘못된 선지자들의 특징을 보기 원하는데 잘못된 이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얼마든지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마술사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죠. 사람들이 그것에 흥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우리도 그렇지만 보여지는 것에 많은 크레딧을 줍니다. 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면 이게 정말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실은 성경은 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보여지는 현상 그 너머에 있는 그 이면에 있는 내면을 봐야 된다. 그 삶을 봐야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7장 15절에서 우리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마술사 시몬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하리니. 자,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나오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근데 주님 앞에 선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예수님은 이들을 모른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이들의 삶의 열매가 진정한 선지자의 열매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좋은 열매,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내는데 이들은 좋은 열매가 아니라 좋지 못한 나쁜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어지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드러나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으로 그 사람의 믿음과 그 구원의 표징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ESPN 때도 제가 그 말씀을 전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의 행위를 드러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특징이었는데 바로 믿음의 행위가 드러났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 행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이 있음을 행위로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절대 우리의 행위와 행동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교리죠. 우리는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데 그 구원을, 그 믿음을 우리는 삶으로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으로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진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삶의 행위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참된 선지자라고 한다면 바로 삶의 현장에서 선한 행위로 그 참된 선지자임을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보여지는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열매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야 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영적 리더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 삶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에 주목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목회자들 중에 막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안수에서 막 뭔가를 막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오늘날에도 저는 얼마든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보여지는 현상으로 그분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분의 삶을 보셔야 됩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만큼 삶의 현장에서 행위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으로 그분을 평가해야 합니다. 네.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뭔가 대단한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바로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행위로 드러내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구원받은 자의 표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시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행위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있었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거짓 행위를 드러내고 있었던 이 마술사 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2절을 볼까요? 12절. 빌립이 사도행전으로 다시 넘어갔어요.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본문에도 보면 이 빌립이라는 집사님과 그 다음에 그 마술사 이 시몬이라는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데 둘 다 보면 이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그죠? 빌립 집사님도 표적과 기적을 행했죠. 그리고 마술사도 이 마술을 행해서 이적과 기적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사람의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빌립 집사님은 기적과 이적만 행한 게 아니라 12절의 말씀과처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를 했다.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사도들의 특징이 뭐죠?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 도를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 이유도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도를 사람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한 통로일 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보여지는 현상보다 이 복음, 이 말씀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12절에 전도, 도를 전했는데 그 도가 두 가지로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두 가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처음과 끝에 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쳤고 바울이 가르쳤다. 처음과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간상 보진 않겠는데 사도행전 그 첫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인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태 동안, 2년 동안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처음과 마지막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한 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제가 늘 많이 말씀드렸죠. 설교 중에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있다. 이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도입니다. 도. 우리가 믿어야 될, 우리가 따라야 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이 교회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하나님과 바울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얘기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도에 대해서 전도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보여지는 현상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빌립은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기적과 이적을 보는 것으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기적을 보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동일하게 돌을 던지며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면서 그렇게 열광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그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척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 열광하는 것은 금방 쉽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되면 이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면 진짜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 진정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회심의 사건을 이 교회는 늘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14절을 이제 볼까요?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이제 전해 들려진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이 아 그러면 우리가 사마리아 땅에 사람을 보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저 땅 가운데도 일어났는지를 확인하자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합니다. 가서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역사가 사마리아 땅에도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이런 의심을 가졌을까요? 이 유대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만이 선택받은 사람, 민족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저 이방 땅에도 역사를 일으킬 거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도들도. 더욱이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땅이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저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었지만 그 사마리아 땅에서 정말 이 복음의 역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두 사도를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가봤더니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복음의 역사는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인생도, 어떠한 지역도, 어떠한 민족도 바꿔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고 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 저 사람만큼은 절대 안 변할 거야. 저 사람만큼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순간에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제가 길지 않은 목회 속에서 경험한 바입니다. 제 인생에서도 경험했고요. 저도 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쌓이고 눈물이 쌓이고 정말 우리의 간절함이 쌓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정말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한계가 없습니다. 부정한 땅, 사마리아 땅도 변화시키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어떠한 딱딱한 땅도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면 녹아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사랑방에 갔는데 외국분이 이제 한번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아내는 저희 교회 다니시고 이분은 외국분이신데 그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그 모임에 이제 그 아내 때문에 잡지 동참을 하셨는데 이게 믿지 않은 분이니까 제가 이제 그래도 그 한번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이제 대화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뭐 저는 그냥 이제 가볍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이제 그런 이제 대화를 할까 싶었는데 자기는 복음을 절대 안 믿을 거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나는 거부하고 있다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 있는 상태죠. 근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남편이 정말 마음이 녹아서 함께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도 귀한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당장에 보기에는 그분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아내의 기도가 그 눈물이 그 딱딱한 심령을 녹여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고 믿지 않은 영혼들,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의 이 간절한 애통의 눈물은 반드시 자녀들의 그 딱딱한 마음을 녹여낼 겁니다. 제가 그 산증인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정말 수십 년 동안 기도한 결과로 제가 저는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또 목회자로 제가 헌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역사를 이뤄내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